사람들은 흔히 독립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품을 떠나서 이제 혼자서 독립하게 되면 야, 이 자녀가 이제 성숙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성숙했으니 이제 어디 가서 이 패끼치지 말고 살라고 충고해 주곤 합니다. 어떤 어른들을 보면 내 일평생 남에게 패끼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자랑스레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패끼치고 다니지 말라. 남 도와주면 도와줬지, 도움 받고 다니지 마라. 없으면 굶지, 빌어먹지 말라. 이러한 것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아마도 자주 듣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대체로 그것이 중요한 양, 그걸 지키려고 살아갑니다. 알고 보면은 이것이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내가 불편해도 좀 참지 쉽게 도움 청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분 가운데 이 좋아하는 목사님을 한분 고르라면 저는 이 지체하지 않고 존 스토트 목사님을 꼽습니다. 뭐 이제 돌아가신 지한 5년 되었는데요. 런던 그 BBC 방송국 옆에 큰 교회 올 소울스 철치에서 그 일평생 그 목회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후임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지만 이 원로 목사님의 영향이 아직도 지대해서 여전히 이 교회는 북적거리고 온 세계에서 몰려온 이 성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장소가 부족해서 주일 학교는 옆에 있는 그 BBC 방송국 홀을 빌려서 사용하는데요. 뭐 그러니 주일 학교 아이들 맡기고 아이를 픽업하면서 그 BBC 방송국 이 무료로 훑어볼 수 있습니다. 뭐 저도 그 교회 갔을 때 주일 학교에서 아이를 그 픽업하면서 이 방송국을 그저 둘러보았습니다. 이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입니다. 급진적 제자라는 책이지요. 이 책이 그 번역되자마자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이 급진적이란 뜻, radical이라는 것을 쏙 빼버린 셈입니다. 아무래도 이그 한국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 급진적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주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위 그 급진적 하면은 뭐 빨갱이 이런 것도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책을 Radical Disciple, 급진적 제자라고 붙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가치와 이 급진적인 차이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Radical 하면은 그 라틴어 뿌리에서 기원된 말인데 이 뿌리부터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신학책이 아니라 이 신앙서적입니다. 그러니 뭐 책값도 싸고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챕터 7, 그러니까 7장의 제목은요, 그 의존입니다. Dependence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세상의 가르침과 달리 이 성경은 인간을 의존적인 존재로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도록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신앙이 있는 노인들조차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앞가림만 할수 있을 때까지만 살고 싶습니다. 남의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죠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런 태도가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된 것이라고 이 7장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우리가 애초부터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조금 힘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뭐 저도 제 성격에요. 없으면 굶고 말지 남한테 그 아쉬운 소리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뭐 신세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뭐 신세지면 갚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뭐 아예 신세를 안 지고 안 갚고 편하게 살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성경의 교훈과 너무 반대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아마 한 일주일을 내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불치하문이라고 하며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저도 저는 이 묻는 것도 때때로 어느 때는 신세지는 것 같아서 삼갈 때가 있었습니다. 아유 뭐 지금 못 알아들어도 뭐 나중에 혼자 인터넷 찾아보거나 뭐 혼자 책 좀 뒤적뒤적 하다 보면 뭐 알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의 저변에는 이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도 남 신세지지 않고서도 나 혼자 헤쳐나갈 수 있다는 뭐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지만 그 속을 파고 보면 교만함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요 이런 것을 그 똥꼬집 피운다라는 말로 합니다. 이 똥꼬집 피우는 사람 보면요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 내 혼자 할 수 있는데 아 내 말이 맞는데 라는 교만이 있습니다. 또한 이기심이 있습니다. Give and take. 주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다가 아니라 안 주고 안 받자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give and take보다 안 주고 안 받자라는 마음이 훨씬 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 give and take를 하려면 일단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안 주고 안 받는 사람은 사람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관계 맺을 필요도 없습니다. 딱 나 한 사람, 딱 우리 가족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방도로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 세상의 가르침과 현저하게 다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사랑은 뭐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거나 짐이 아니라 기쁨과 설레임을 가져다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법은 이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서로 신세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신세가 무슨 뜻인가 싶어서 찾아보니 남에게 도움을 받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그 몸신자에 세상 할 때 그 세상 세자, 세계 세자입니다. 저는 이 한자가 참 적절하고 또한 이 한자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한 몸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신이 세계에 있는 것, 신세가 이 자체가 남에게 그 도움을 받는, 남에게 받는 도움을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세 지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그 이번 주에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영화 제목을 따다가 붙였습니다. 바로 그 임권택 감독이 그 1969년에 개봉한 그 신세 좀 지자구요라는 영화입니다. 뭐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런 영화 있는지는 아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보다 보니 이래 있더라고요. 구봉서 씨, 뭐 김희갑 씨, 서영춘 씨, 도금봉 씨 등이 나옵니다. 모르겠죠? 임권택 감독은 아직 살아있지만 방금 언급한 주연 배우들은 모두 뭐 고인이 된 분들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잠시만 이 영화 무슨 제목 특이하다 싶어서 훑어보자 했는데 보다 보니 끝까지 다 보게 됐습니다. 재밌더라고요. 50년 가까이 된 영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60년대 그 풍경 보는 재미도 있고 이 주인공인 또 구봉서 씨가 그 익살스러운 연기를 잘합니다. 그 유튜브에 가면은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래된 영화라서 이 저작권이 풀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 구봉서 씨가 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친구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냥 신세 좀 지자 하면서 이 친구 집에 들썩 빌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편하게 행동합니다. 밥도 눈치 안 보고 막 몇 공기씩 게을스럽게 먹고 몰래 그 맥주도 막 한 짝씩 마시고 뭐 당당하게 친구하고 친구 아내한테 쓸 용돈 좀 달라 해서 그거 얻어 쓰고 다닙니다. 그래도 이 구봉서 씨의 친구 김희갑 씨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막 다 들어줍니다. 자기도 지금 그 회사에서 그 감원 대상에 올라서 부장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이 친구 구봉서 씨한테 막 그 해줄 거 다 해줍니다. 내쫓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부하같이 밀어서 이 구봉서 씨를 당장 내쫓으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친구 밥 먹여줄 만큼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친구 밥 먹여줄 만큼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 대사가 참 와닿았습니다. 부인의 이 대사는 그 부인의 형편보다는 부인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이 부자가 아니면은 여러분 그 친구 밥 한 끼 못 먹여주지요. 물론 매 끼 진수성찬일 수 없겠지만 친구 밥 한 끼 먹이는 것과 이 부자 이 둘 사이의 개연성은 너무 멀어져 보입니다.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친구 밥 한 끼 먹이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친구 밥 한 끼 먹인다 해서 부자 될 사람이 부자 못 되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부인의 이 말은 아 정말 우리가 부자가 아니니까 친구 밥 한 끼 못 줍니다 이 말이 아니라 아 친구가 우리한테 신세 지는 것 이 기간이 길어지는 것 못마땅하다라는 이 마음의 표현입니다. 밥 한 끼 아까운 것이 아니라 아, 그 친구 꼴보기 싫다 이 말이지요. 영화에서 진짜 이 구봉수 씨 보면은 꼴보기 싫게 행동합니다. 막 하루는 밤늦은 시간에 이 구봉수 씨가 몰래 양주를 마시려고 부부가 자는 방에 그 양주장에 몰래 들어옵니다. 잠이 들지 않은 부인은 어둠을 틈타서 그 양주장에다가 그 스킨 로션과 양주를 섞어갖고 나눴습니다. 그걸 마신 구봉서 씨가 이 배탈이 나서 아침에 사라지자 또 그 온 가족은 막 함께 모여서 걱정을 합니다. 아, 이 죽은 거 아니냐. 막 친구 그 김희갑 씨와 부인 그리고 그 두 딸아이 모두 구봉서 씨를 걱정하는데 이 그들을 보여주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가족이 구봉서 씨를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운 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어쨌든 같이 살다 보니 정이 든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가족이 딸아이 문제로 딸아이 혼인 문제로 갈등을 겪는데 구봉서 씨가 가족의 갈등을 봉합해주며 이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요 결국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영화 제목 아, 신세 좀 지자구요 이 누가 하는 말인가. 물론 그 구봉서 씨가 하는 말이지만 구봉서 씨만 사실 신세를 진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구봉서 씨가 신세를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 온 가족이 구봉서 씨에게 신세를 진 셈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세를 진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은 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아파트 한 층에 여러 세대가 쭉 함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다 비슷한 또래들이라 이 복도에서 스쿠터라고 하는 것, 뭐 당시에는 우리는 싱싱이라고 불렀어요. 그 막 싱싱도 타고 다니고 니 집 내 집 할 것 없이 드나들며 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께서요 이 요리를 하시다가 한 미리 좀 준비해 놓으면 좋을 텐데 이 뭐 고춧가루나 소금 떨어지면 꼭 저한테 심부름 시켰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정식 이 집에 가서 소금 좀 받아온나? 아 정식이는 그 저희 옆에 살던 그 아이 이름인데. 어, 저는 아침에 그 집에 가서 그러면은 아, 아줌마 엄마, 우리 엄마가 소금 좀 달라는데 하면 그 정식이 엄마는 아, 소금뿐만이 아니라 막 그 집에 지금 먹다가 막 아침에 한 아침 반찬까지 그릇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그걸 받아가지고 어머니께 오면은 어머니는 또 그새 그 부침개를 부쳐가지고 아 이거 정식이 집이랑 두희 집이랑 그 옆에 또 민욱이 집에 갖다 주고 오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저는 뭐 정식이 집 옆집이 두희 집이고 그 옆집이 민욱이 집이었거든요. 그럼 또 갖다 줍니다. 하루는 아침에 어머니께서 아, 정식이 집에 가서 두부 있나 물어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부 있나 물어봐라 이 말은 두부가 있으면 받아오라 이 말입니다. 정식이 집에 가니 정식이 엄마가 두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어머니께 가서 말씀드렸어요. 아, 정식이 집에 두부 없다 하는데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되려 뭐라 하는 겁니다. 정식이 집에 없으면 두희 집에 가봐야지 이라는 겁니다. 참,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면서 괜히 그 한 소리 듣고 아 그래 옆에 또 다시 그 두희 집에 가요. 그러면은 또 두부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깨달은 것이 아, 저희 어머니가 돈을 아끼려고 그런 심부름을 시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각해보면 돈 아낄 수 없습니다. 소금 좀 받아오고 두부 한번 받아오면 저는 막 두 집 세 집 배달 가야 했습니다. 우리 집 음식을 새 집에 배달해야 되니까 이거 뭐 돈 아낀다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신세지며 교제하는 관계를 이미 어른들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반찬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이 아니라 삶을 통해 깨닫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정식이 뭐 두희, 민욱이 뭐 지금 모두 시집 장가 가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다 뿔뿔이 흩어져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어머니들께서는 아직도 서로 1년에 몇 번씩을 만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웃입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요, 여러분 요리하다가 설탕이나 소금 떨어지면요, 정식이 집에 가시지요? 안 그럼 두이 집에 가십니까? 뭐 아니지요. 요즘은요, 시동 겁니다. 요리하다 뭐 떨어지면 시동 겁니다. 시동 걸어서 마트 갑니다. 괜히 애먼 이웃에게 신세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웃 간에 정도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어에 정의라는 단어가 없다고, 외국인들은 정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설마 그 말을 믿지 않으시죠? 사람 관계 다 똑같습니다. 서로 신세지지 않으니 이 정의 싹틀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서로 부대껴 살다 보니 이 생기는 사랑 아닙니까? 맨날 직업도 없이 얹혀 살면서 뒹굴거리는 보기 싫은 시동생. 그런데 그 시동생이 남편도 알아주지 못하는 내 마음을 어느 적 알아줄 때 정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원수 같은 시동생 장가갈 때 펑펑 우는 것이지. 외국인이고 한국인이고 뭐다 똑같습니다. 정이 든 사람한테 정이 많습니다. 저희는 여러 사대 함께 사는 이 플라스에 사는데요. 주말에 집에 있으면은 꼭 이웃들이 찾아옵니다. 물론 가끔 아무도 벨을 누르지 않는 주말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주말이면은 저희 집 벨을 누르거나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열면 모니랑 같이 놀자고 찾아온 아랫집 아이들일 때도 있고, 이 과일을 들고 온 이웃 할머니일 때도 있고, 쿠키를 가져온 옆집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부지런히 갖다 날랐지요. 물론 제가 직접 갖다 주지 않고 아이를 시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정식이 집, 두이 집, 민욱이 집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아이에게도 그런 이웃 간의 정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늘 아이를 이 뺑뺑이 돌립니다. 와인도 한 병씩 돌릴 때 있고, 과일도 돌리고, 여자들 화장하는 거 마스크팩 같은 것도 돌립니다. 그러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떠나기 싫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사 올때 기도 제목이 좋은 집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싶습니다. 방학 같은 때에 제가 아이 점심 잘못 챙기는데요. 보면 저희 이웃들이 더잘 챙겨줍니다. 제법 발전했다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 마음속에는 이 신세지기 꺼리는 마음이 큽니다. 조금의 신세도 지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도움 받는 것 싫습니다. 한끼 사줬으면 사줬지, 얻어먹기 싫습니다. 가르치면 가르쳤지, 가르침을 받기는 싫습니다. 이 마음의 교만함과 꺾이지 않은 자존심이 아직까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젊음이 영원하기라도 할것 같은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겠지만, 저 자신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신세를 진다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잘 곳이 없어 하룻밤 신세 지려면 하룻밤만큼의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의 집에서 신세 질 때는 그만큼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곧 죽어도 그건 못합니다. 해본 적 없는 젊은이도 많고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곧 죽어도 내 자존심만큼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세상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호텔 갑니다. 이렇게 서로 신세를 지지 않고 살다 보니, 요즘 사람들 페이스북이다, 트위터다 하는 거 보면 온통 그 외로움에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서로 신세 지지 않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문화신학자 가운데 신구건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탁월한 학자신데,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4년 전에 영국에 공부하러 와서 등록하려는데, 이 학비가 그때 당시 한국 원화로 한 3,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00만 원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 내 돈이 모자라서 그냥 한국에 돌아가야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모자란 학비 800만 원과 생활비 좀더 보태갖고, 1,000만 원 보내주시겠다고 이 계좌번호를 달라 하셨습니다. 끝끝내 저는 그 계좌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퇴하고 돌아가지요, 한국으로. 선생님께는 참 감사했지만, 제 자존심이 그런 도움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지금 전화드려갖고, 지금 알려드릴까요? 한번 물어볼까 싶었습니다. 또한 이 신세 진다라는 것은요, 의존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독립하는 것이 곧 성숙이다라고 가르치면서, 곧 죽어도 빌어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존 스토트 목사님은 급진적 제자라는 책에서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말로 성숙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존하지 않으려는 독립적인 태도가 미성숙한 태도다라고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세상이 말하는 성숙과 다릅니다. 세상은 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를 외롭고 고독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내 지위는 올라갔고 내 재산은 늘어났는데 나중에 보면 주변에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신세 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심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요. 혼자 거동하기 힘든 환자들을 돌보는 도우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누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말 그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죽을 수만 있다면 아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북유럽의 저기 뭐 안락사 이런 거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안락사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안락사 합니까? 남이 부축해줘야 일어서고 남이 시켜줘야 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 뭐 그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께 큰 신세 져야 합니다. 이 똥오줌도 못 가려서 부모님이 기저귀를 제때 가려주지 않으면 아이 피부에 독이 오릅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부모님께 우리 구원의 문제를 신세 집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덕분에 큰 저항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바울 역시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신세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자녀들은 특히 부모님께 이 복음의 빚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장성에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부부는 서로에게 신세지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신세를 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신세를 집니다. 서로 신세지기 싫어서 각자 이 개인 플레이 하게 되면은 이 관계 자체가 삐걱거리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늙어서는 이제 다시 도리어 내가 자녀의 신세를 져야 합니다. 전자제품 하나를 만져도 자녀에게 신세 져야 할 때가 있고 이 몸이 병들면 더더욱 신세를 지어야 합니다. 심지어 죽고 나서도요 우리는 후세대에게 우리의 장례를 신세 집니다. 정말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두 신세 질 수밖에 없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신세를 지지 않으려 해서 안 됩니다. 어떻게 신세를 지며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가야 합니다. 신세 지는 법도 연습하고 배우지 않으면 이 괜히 민폐만 끼칠 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이 신세 지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신세 지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도움 없이는 안 된다. 이런 겸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은 내가 그럴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이 부족함을 인정해야만 휠체어 신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 못하고 아직까지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재활할 수 있어. 이렇게 우기면 이 바깥 외출은 언감생심입니다. 민폐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부주의함과 경솔함이 민폐를 끼칩니다. 극장에서 휴대폰으로 큰 소리로 전화 받는다거나 밤늦게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다거나 하는 것은 그 민폐입니다. 신세 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를 구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때때로 쉽지 않습니다. 구분이 애매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정식이 집에 두 분은 가져오라고 하셨지만 정식이 집에 큰돈 빌려라, 큰돈 빌리는 것 한 적 없으십니다. 이 구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뒤 모세의 업무는 심히 과중해졌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내 책임이 심히 중하여 감당하기 벅찹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엄청난 능력을 쏟아부어 주십니까? 마치 플라톤이 말했던 이 철인과 같이 뭐 니체가 말했던 이 초인과 같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도울 장로 70명을 세워주십니다. 이제 혼자 일하지 말고 이 세워준 장로와 함께 일하라며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 70인을 선출하라 하십니다. 이제는 이 모세 또한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능력만이 아니라 장로 70명의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신세 지는 법을 배우라 하십니다. 이것이 성숙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너 혼자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피조물의 신세를 지기 위해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온통 뭐 길거리는 성탄절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이 아기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정말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이 하필 오실 것이면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오시면 될 것을 굳이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는 인간 어미의 젖을 먹어야 클 수 있었고 부모의 보호를 받아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예수님의 30살까지 30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저 부모의 보호 아래 자라난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굳이 사람의 신세를 지겠다고 이 땅의 아기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신세를 지고 또한 온 인류가 예수께 신세를 짐으로써 신이신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진정어린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신세 지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사랑이 이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각자 이 자기 짐을 자기가 각자 지고 개인 플레이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자존심 다 지켜가면서 서로 신세 지지 말고 죽을 때까지 남의 짐이 되지 말고 스스로 앞가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Carry each other's burden. 말 그대로 이 짐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신세 지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얼핏 보고 아 이거 서로 도와주라는 말인 같다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본문을 이 오독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서로 도와주라는 말입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 또한 도움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도움받는 것보다 도와주는 것이 이 마음 편한 분들이시지요. 뭐 제가 보니까 다들 양반이신 것 같아요. 이 뭐 남 신대지느니 차라리 그 밥 굶고 앉아있는 선비 같은 분들 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로 짐을 지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신세를 지고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들 뭐 세월이 막 무상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십니까? 이 그 짝사랑이 사랑입니까? 그 참 미안한 말이지만 그거 사랑 아닙니다. 약간 병든 사랑입니다. 정상적이거나 이 건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쌍방향이지 일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짝사랑이 사랑이 아닌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이 신세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늘 주지 내가 신세를 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라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만 한쪽 방향으로 향하지 내가 상대방의 신세를 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세 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신세 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웃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신세 지지 않고 각자 지킬 것 지키며 살아가는 이웃은 그냥 평화로운 이웃입니다. 사실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하루 저녁에 그 사람 이사 가버리고요. 또 얌전한 다른 가족이 뭐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와버리면 그만입니다. 뭐 갔다고 서운하지도 않고 뭐 딱히 또 다른 사람 왔다고 반갑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신세 지며 정이 든 이웃은 이 갈 데 못 보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고 할 때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 와서 도움도 받고 정보도 얻고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러니 맨날 찢이고 볶아도 정이 들고 나중에 헤어져도 한국에서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외국 와도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뭐 서로 신세 지지 않는 관계를 원합니다. 뭐 인터넷에 보면 뭐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정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존심 세우고 선비 노릇 한다면은 이 사랑도 싹 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신세 지는 법을 연습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독립이 성숙이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신세 지지 않는 인생을 모델로 축해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한 모세에게 70인의 장로에게 신세 지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하필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신세를 지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그 신세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세는 잘 지면 정이요 사랑이지만 잘못되면은 이 민폐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세 지는 법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비록 예수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삶을 통해 이런 지혜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요리를 하다가 재료가 다 떨어지면 마트 가지 않고 이 정식이 집에 가고 뭐 두이 집에 가고 민욱이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아침부터라도 남의 집 냄새 한번 맡고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요즘 부모들은 이런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재료 떨어지면 자기가 직접 시도한 겁니다. 아이에게는 네 할 일만 제대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남에게 줬으면 줬지 꾸고 다니지 마라 가르칩니다. 그런 아이들 자라서 무척 외로울 것입니다. 예의 바르고 패 끼치지 않는 아이가 될지언정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아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날마다 신세지는 법을 연습하고 또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이 민폐가 아니라 사랑을 키워가는 짐을 나눠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하셨지만 우리는 신세지기 싫은 마음에 각자 맡은 짐만 지고 각기 바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지 못하고 서로 신세지지 않는 예의 바르지만 무관심한 이웃관계를 이루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듯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민폐 끼치며 양심을 서로 간에 앙심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신세를 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